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19번째 시간입니다. 주체냐 대상이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철학적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게다가 체력이 소진하여 목소리가 제가 그렇게 혐오하던 부흥사의 목소리가 되어버렸는데 잘 듣지 않으시면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은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렵게 공부한 것이 오래오래 남는다는 거 아시죠? 쉽게 공부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이해가 안 가도 계속 들어두시면 훗날 이해가 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들은 것이 아,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한번 어려워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뭐 같이 보이세요? 토끼, 오리, 새? 토끼 같기도 하고 오리 같기도 하죠. 길쭉하게 나온 부분을 부리로 보면 오리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귀로 보면 토끼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토끼다라는 명제와 이 그림은 오리다라는 명제 중 어떤 명제가 참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저게 뭔지 확실히 몰라요. 이렇게 인간의 직관과 심지어 사유까지도 각자의 세계관이나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이 되고 표출이 되기도 해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분석 철학, 언어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아시죠? 그 비트겐슈타인은요, 위에 오리 토끼 그림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에 참과 거짓의 명제적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그의 후기 철학에서 주장을 했어요. 언어의 의미는 명제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사용의 맥락 속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 대상의 의미를 명제화했을 때에 그와 다른 삶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이가 추하다라고 그 대상의 의미를 명제화할 수 있어요. TV에 나오는 어떤 여자를 보고 어떤 남자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지게 맞고 와이프한테 어떤 사람은 저게 뭐가 아름다워 추하지 라고 이야기하고 칭찬받기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언어는 그 담지자의 진짜 본질을 하나의 명제로 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위에 토끼 오리 그림을 내어넣었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꺼내온 거예요, 저 그림을. 그래서 저 그림을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라고 부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의 논지는 플라톤 철학이 지배해오던 서구 사회에서는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플라톤 철학에서 의미라는 것, meaning, 의미라는 건 항상 하나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그 개념의 의미가 삶의 흐름 속에서 계속 바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러셀과 프레게의 이론을 거침없이 공격을 해서 그의 스승인 캠브리지의 버틀란트 러셀이 더 이상 논리학의 무대에서 제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셔버린 사람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이 누굽니까? 성경을 100번을 정독을 하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은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 위에 또 누군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독한 사람이. 히틀러하고 동창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히틀러의 자서전을 보면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어려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독한 사람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20세기 분석 철학의 최고라 인정을 받는 그가 그렇게 언어의 상대성을 주장하면서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 사회라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이 밟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사유나 사상, 종교, 이념 등에서도 상대화 운동이 급속히 진행되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죠. 그죠?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더러운 유산으로 종교 다원주의, 어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뿐이겠느냐.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어요. 절대적 종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은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그 말은 이 시대는 진리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세상은 진리를 분별해낼 수 없어요. 상대적 언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사물이나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사유나 직관은요 늘 상대적으로 주관화돼요.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안경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주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추하다, 아니다, 보통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의 후기 저작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라는 책을 보다가 비트겐슈타인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 그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에 대한 간과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인간 언어의 상대성은 저도 10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에는 성도라는 구별된 무리가 있고 세퍼레이트된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언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 언어, 절대 명제가 있는데,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며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절대 언어에 의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아는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절대적 진리로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언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어떤 담지자를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살아서 주체 역할을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하늘의 언어인 말씀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용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체로서 대상들의 의미를 규정해버리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 절대적인 분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온통 상대성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구별해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오리 그림 같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그림의 실체를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리고 세상은 왜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만 이 그림을 오리라고 한시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오리. 죽어도 토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중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북경 오리를 한번 사줬었거든요. 근데 그 오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오리예요. 네? 오리를 역사와 인생의 실체라고 가정해보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그림의 본질은 오리입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세상에서 오리라는 세상의 실체를 전혀 다른 토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본질을 헛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오해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죠?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비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겨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아이들이에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절대 세상의 실체를 분별 못해요.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못 알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 쉬운 말로 이 세상의 실체와 존재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성도 외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토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도만이 이 세상을 오리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성도와 세상의 세계관이 완전히 반대란 뜻이에요. 비스무리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란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라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모른다라는 건. 그렇다면 세상이 토끼라고 오해하고 있는 오리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이 세상을 오리로 보고 계시는 건지 한번 잘 되짚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에게 토끼로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까지 한번 공부해보자는 말이에요. 먼저 후자의 질문부터 해결을 하고 전자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 가지 숙지해 놓으셔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건 주체라는 단어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체냐 대상이냐예요. 주체. 주체란 단어의 일반적 개념은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것. 이게 주체예요. 그리고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에 주가 되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주된 것, 이게 주체예요. 그리고 그 주체의 철학적 개념은 실제하는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 실제하는 이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을 주체라 그래요. 그리고 법률적 개념으로는 다른 쪽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는 쪽, 영향을 미치는 쪽을 주체라 그래요. 받는 쪽을 대상, 객체라 그래요. 북한이란 국가에서의 주체 개념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 전체를 주체라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이 1982년에 주체 사상이라는 논문을 썼죠. 김일성은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유학파인 철학자였어요. 칼 마크스가 아주 대단한 철학자였던 것처럼 김일성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정일이 말아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는 논문을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뿐이지 그의 이론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주체예요. 하여튼 그 주체. 물론 이 주체란 개념들이 각 단체와 상황하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중심 어구는 타인,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주체예요. 주인이란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세계든 어떤 사상과 생각, 행동이 타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잖아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절대 주체자일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은 절대 언제 어디서든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했죠? 그것을 인간의 대상으로서의 삶이라고 해요. 객체로서의 삶.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객체가 돼야 되고 그 인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객체가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게 창조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대상으로 객체로 창조가 되어서 그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리는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말 자주 쓰시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버린 거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객체로서의 하나님을 주체인 자신의 유익에 동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을 객체로 밀어내리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 객체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항상 방법과 도구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주체의 자리를 꿰차고 앉은 아담들은요. 제일 먼저 자기 둘레에 성을 쌓고 국가를 형성하죠. 타락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쫓겨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에녹 성 쌓은 거죠? 국가를 건설하는 거예요. 말이 국가이지 인간이 세우는 국가는 자라는 이기적 세상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국가의 형성 과정을 잘 보면요. 국가론 같은 거 읽어보셨죠? 국가의 형성 과정을 잘 읽어보면요. 인간의 자아 형성 과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곧 나예요. 나라는 자아. 그래서 내가 속한 국가가 어떤 경쟁 상대를 만나서 경쟁 구도에 돌입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국가에 투사하여 광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월드컵 응원이죠. 근데 월드컵이 끝나고 났어요. 여러분의 애국심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왜 그랬을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걸 볼 힘이 남아있었다니. 그 순간만큼은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나였단 말입니다. 나를 거기에 투사하여 내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는 건 성도의 세계관에서 죄악입니다. 이건 잘 들으세요. 앞뒤 끊어버리고 또 이것만 갖고 나가서 말씀하시면 또 제가 욕을 먹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가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사랑하는 죄란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국가를 형성한 인간은요. 육축치는 자,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어디서 나왔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체 자리를 공고히 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농사, 문화,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가인의 후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여 국가로 울타리를 친 자아가 주체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 게 이 역사인 거예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성을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의 주체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살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이 역사와 인생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 즉 토끼,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역사와 인생의 모습, 그 토끼로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날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라는 주체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더욱더 단단하고 훌륭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토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진리, 말씀, 그 묵시가 창세 때부터 이 역사와 함께 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창조가 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에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창세 때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를 모형하고 있었던 거고 따라서 그때부터 예수는 이 역사를 아우르며 일을 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세 때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는데 인간들이 그 말씀을 절대적 말씀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이미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존재는 이걸 보고 선이라 그러고 어떤 존재는 이걸 보고 악이라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먹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개념들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소원 성취하고 병낫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개념들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삶이라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성도가 갖고 있어야 할 소양인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래서 제가 매 설교 때마다 이런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 그릇이 마련이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자신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화, 객체화하여 사는 이들에게 창세 때부터 절대 진리의 말씀인 예수가 함께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그러죠.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도 못 알아보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혈통이나 육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예수를 진리를 알아먹게 되는 어떤 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던 분들 중에 이 설교를 전혀 못 알아먹는 분이 계시는 반면 어디서 성경이라는 건 정말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서 딱 앉았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말씀은 나의 지식이나 학문적 소양이나 상식이 쌓여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어떤 단어의 의미나 개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 알아듣고 간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진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각시켜줘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만이 예수를 알아보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안에만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안대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가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안대요. 그 말은 예수와 관계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 있는 자들만 그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는 거고 그 생명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죽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주체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여태까지는 내가 살라고 내가 주체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죽은 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내려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체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나를 이 주체의 자리에서 객체, 대상의 자리로 밀어내리는 거죠.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 이게 역사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따라서 이 역사는 지금 인간이 세운 국가는 계속 망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번성하여 쓰는 국면으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는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의술도 발전하고 있고 점점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 성공과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가 아니라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알지도 못하는 질병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구나. 이게 뭐가 산 거냐. 이렇게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주체가 되어 살던 내가 진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복음에 의해 객체의 자리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옳은 삶이고 이게 바른 삶이며 이게 선한 삶이구나를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만 오리라는 이 세상의 실체가 보여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역사와 인생이라는 것을 여전히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죠 그게. 인간이 주체가 되는 토끼로 보는 그 세상 아담들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죠. 그들도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경 속에서 뭘 배우게 될까요? 여전히 인간이 주체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성경 안에서 영웅들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 살겠다라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이며 주체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 영웅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본받아 살겠다는 만용을 부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들으면 이제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그물에 갇힌 물고기 비유까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들으면 믿음의 조상, 성군 다윗,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긴 사도 바울,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모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미 여러분은 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전부 폴, 데이빗, 조슈아, 다니엘 다 우리 아들 이름이네. 이런 이름들만 질비한 거예요. 영웅이거든요. 골리앗, 사울 이런 이름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에서 격발된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에서.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밀려간 건데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너를 모리아산에 반드시 세울 거야. 너는 거기에 갈 것을 이 아버지는 믿는다라는 아버지의 믿음에 의해 아브라함은 계속 마누라도 두 번씩 팔아먹고 실수만 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그의 모리아산의 행위를 일구어낸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거고 따라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리는 누구 거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성경의 독자들에게 딱 제시가 되고 금방 기각이 되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메워가시는 걸 역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는 그가 기각되고 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를 채우세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기다리잖아요.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성군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왕을 말도 안 되는 죄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못난 짓을 폭로당해요. 그리고는 이 다윗,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역할로 섰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14대, 15대, 14대를 기록해 놓고 예수님이 굳이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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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15대 고 부분에서 다윗과 우리아를 쏙 빼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건 요 다윗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지만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연한 순으로 온 예수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모형이었고 예수가 진짜다를 껴넣는 거죠. 그래서 14대, 14대, 14대란 말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형으로 섰지만 인간으로서 부정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쓰는 거예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이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았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 예수다.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선민이 맞아요? 아니죠. 이게 누구 안에서 구원받은 거다? 이스라엘이 예수 안에서. 그럼 진짜 선민은 누구? 예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로마서 10장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의 열심이었으나 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회방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회방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살인을 저지르죠. 근데 로마서 10장 4절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딱 던져지고 바울이라는 존재는 기각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사도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바울, 이스라엘 모든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그 자체가 영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로서 던져지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역사가 어떻게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며 묵시인 예수, 말씀, 하나님이 묵시가 역사를 공격하여 이걸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 것으로 앉아버리는 게 이 역사의 실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역사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파. 의사가 흥분하지 말랬는데 또 흥분하고 있네 이게. 나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망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완료되고 종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를 밀어내고 여기에 오롯이 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성도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성공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야 저게 진짜 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라는 오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망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기에서 저렇게 저가 해체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구나 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들만 이 세상을 상대적으로 헛갈리게 안 볼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로 실체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뭘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 줄 알아 를 설명해 주기 위한 요구인 거예요 여러분.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나요? 여기 서문화교회니까 솔직해지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나라, 나라는 나라, 나, 우리, 이 나라는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챙겨요. 그래서 착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보는 거고, 나의 의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뭐? 천국. 천국이 그의 백성을 침노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디포넌트 동사. 천국이 그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침노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느냐? 안 된다는 거 알으라고. 이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너스레를 떨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거야 하면서 계속 실패만 하는 그런 모습을 폭로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확증시켜주는 게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쉽게 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쇼는 할 수 있어도 착한 척. 그러나 그 마음을 메스로 쭉 갈라보면 더러운 벌레 투성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 근데 인간들이 그게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종교까지도 자기의 인기와 평판을 챙기는데 도구로 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그 먼저 세워진 인간 나라와 인간 의를 덮쳐서 폭로시키시고 부순 후에 예수로만 세워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세운 나라와 내 의가 부서져가는 과정이, 나 예수 믿고 50년 동안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가짜였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집 팔아서 헌금하고 1년에 5번씩 단기 선교 가고 다 했었는데 그게 결국 내 의를 챙기기 위한 거였구나. 저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매주 폭로를 시키나? 고난이라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내 자아가 허물어져 가는 그 길이. 사업이 망하고 병 걸리는 거 그 따위가 고난이 아니라 내가 폭로되어지고 내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그 길이 이 인본주의 세상에서 뿌리 박아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는 고통으로 온다니까요. 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왜 보배로운 나를 왜 하나님의 나라에게 내줘야 돼? 고통스럽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철장과 백마를 타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 해체의 증상으로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이미 역사의 그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 인간의 역사가 가치다, 힘이다 라고 그렇게 합의해놓은 것들에게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주체로서 추구하던, 이 주체인 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얻으려고 했고 추구했던 이 세상의 가치나 재화의 소유 등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체로서 나를 공고히 하고 내 인기와 평판을 챙기기 위해 쌓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게 진짜 풍요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진리가 아니고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작은 사건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라는 보화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워하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역사와 인생의 그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되는 그 과정, 그것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천국을 겨자씨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천국이야?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랬죠.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아? 이게 무슨 천국이야? 왜? 겨자씨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부정되어져 가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내가 완전히 이 육적 자아가 완전히 밀려나는 그 시점에 나에게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확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망하세요. 사업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육적 자아가 망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맨 이 육적 자아, 이 주체로 살고 있는 자아를 어떻게 하면 살찔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팡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다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에게 못 알아듣게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인간의 역사가 합의하고 정의해 놓은 재화나 힘을 많이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다 성취가 되는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세워놓은 자아라는 국가가 부정되고 해체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성도는 그 속에서 자신을 침노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 즉 예수를 감사함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월드컵이 끝났더니 여러분의 그 흥분이 확 가라앉아 버렸죠. 그건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체, 이 세상에서 주체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서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을 투사해 놓고 있는 어떤 것을, 그게 월드컵 속에 들어있는 국가라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걸 훅 뺏어갔더니 내가 막 경쟁하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뺏어가는 게 월드컵 8강 좌절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뺏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조금씩 조금씩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세상 속의 천국이에요. 아니, 영원 속에서의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피조물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못 다니고 밖에서 띠띠우고 누가 끌고 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야망과 비전과 소원, 인기, 평판, 힘 등을 부정당하면서 오직 영생만이 우리의 보화임을 인정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이며 그게 역사 속에서의 천국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주체의 자리에서 여전히 버티고 앉아있는 이들의 천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성취가 되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이 완전하게 구비가 된 화려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나 거기 안 갈 거야. 이게 마귀인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천국은 나 안 갈 거야. 이게 마귀적 천국관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에 의해 통치가 되어서 거기가 똥통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들어갈 거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에 나는 거기에 가고 싶어가 이슬람교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탄을 몸에 두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 가기 위해 아무 때나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그게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주체의 자리를 여전히 꿰차고 앉아있는 이들은 이 세상을 토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선악 구조를 갖고 선악 판단을 자기가 한단 말입니다. 가치 있다 없다를 자기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 역사와 인생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국가와 그들의 의가 부정당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롯이 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인간들이 자신들의 국가와 자신들의 의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 역사와 인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역사의 그 주체를 혼돈한 데에서 기인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아주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20세기 분석 철학의 최고봉이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비트겐슈타인보다 훨씬 우위에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 존경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책을 이렇게 새벽까지 소진당하며 읽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보다 한 발짝 더 우위에 서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요. 천국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 주인도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에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이 천국이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보화를 숨겼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속으로 그러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보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당연히 감춰야지.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보화를 발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맞습니까? 원래 그 보화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 밭 주인 거죠. 하나님은 너무 앞서간 거고. 밭 주인 거죠. 밭에 묻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내가 당신 밭 곁을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 밭에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보화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현 시세로 따져서 그 밭의 가격과 그 보화의 가격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돈을 마련해 갖고 왔으니까 그 밭과 보화를 나에게 파시오. 이래야 적어도 이솝 우화 수준의 도덕과 윤리는 챙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정도는 해줘야. 어? 그런데 그걸 살짝 감춰놓고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몰래 사버리는 게 어떻게 칭찬받을 일이냔 말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윤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부활을 발견했을 때 보는 사람 없으면 그냥 살짝 가지가지 뭘 또 숨겨놓고 소유를 팔고 갖고 와서 또 파세요. 이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행보를 보여주냐고요. 그 보화, 보배라는 단어는 학계서에 등장하는데 학계서로 갔다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그 이유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학계서 2장 6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것인 보배가 세상에 이를 것인데 그 보배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 그래요. 물어보나 마나 이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세상이 그 보배를 못 알아보더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버림바 되었다 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천국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동그라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보배를 못 알아보는 자는 이 세상을 토끼로 보는 자들은 보배를 진짜 보배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보배로 반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석으로 굳게 믿고 있던 자신의 주체가 반석이라는 건 주체란 뜻이잖아요. 예수라는 주체 예수라는 반석으로 대체가 되어버리면 보배인 보물인 내가 쓰레기가 되거든요. 예수가 보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체가 되고 예수가 반석이 되니까 애써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오지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민 이스라엘,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켰던 그들의 행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주체의식, 자아보화의식, 자아반석의식, 이걸 깨러 오신 진짜 보화, 진짜 반석을 자기들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진짜 반석이 포도원에 들어왔더니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자꾸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보물을 못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추론이 되냐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그 밭의 보화가 보화로 여겨졌지만 그 밭의 주인은 그 밭의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가능한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의 추론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비유가 그 이야기를 구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비유가 뭐죠? 진주 장사 비유죠.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도 뭐 다 팔아 뭐 진주 이런 게 나오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비유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서는 보화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가 천국이라 그러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진주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진짜 하늘의 보화를 보화로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걸 확인했죠. 근데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밭의 보화 비유에서는 보화가 천국인데 그 보화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진주 장사죠. 그러면 진주 장사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예수님은 진주를, 그 진주 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 황옥,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있는 보석, 그 보석이에요. 그건 성도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성도예요, 성도. 그 보석을, 진주를 예수님은 알아봐요. 그리고 그 보배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목숨까지 끊어가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는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여 예수에 의해 사진 보배들은 이 세상에, 세상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와 있는 예수를 알아보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비유가 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찾아진 자들, 즉 예수라는 보배를 알아본 자들이 역시 진주장사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요. 그 위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밭을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소유라는 게 이 세상에서 주체가 되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는 뭡니까? 그들이 평생을 올인하여 추구하여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물이 모든 소유죠. 예? 인본주의자들, 이 세상에서 주체로 사는 자들이 주체인 자기의 자리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끌어모으는 걸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세상을 샀다. 이 개념이 뭔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샀다라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목적이 뭐죠? 보화 때문이죠. 밭에다가 뭘 많이 심어서 여기에서 큰 소출을 얻어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오로지 보화 때문이에요. 그 보화 때문에 이 관심 없는 세상, 이 관심 없는 밭을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판다라는 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이란 뜻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세상이 보화가 담겨있는 세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모든 소유, 이 소유를 얻어내어 이 주체인 나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장으로서 세상은 부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버리는 거예요. 세상아, 난 이제 너한테 안 끌려다닐 거야. 넌 내가 샀거든. 내 모든 소유 다 팔아서. 왜? 내 모든 소유가 필요할 땐, 나에게 힘으로 작용할 땐 세상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게 필요 없는 진짜 보배가 나에게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를 얻어내는 장으로서의 세상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아이, 목 아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자, 그렇게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보화로 발견된 자들은 영생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알아보게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꼭 붙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착한 척 안 하고 이제는 뭐 그냥 막 40일 금식기도 5회 실시 이런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더 불성실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덜 착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의를 버렸거든요. 그분의 의만을 붙들기로 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는 것은 내 나라와 내 의를 버렸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버리고 세상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쪼다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보화를 발견하면, 진짜 발견하면. 근데 그냥 교회들이 너무 착해. 다들 너무 착해갖고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착함으로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 착함, 도덕, 윤리, 양심, 종교 행위 이런 걸로 그냥 덕지덕지 남산 위에 저어서나 뭐 철갑을 두른 듯 두르고 있어갖고 들어갈 틈이 없어.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기어 올라가야 하는 거라면 어떻게 굿뉴스예요? 노동이지, 그건. 짐이라 말입니다. 천국은 완료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침노에 들어올 때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내 의를 좀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약한 존재로, 신앙 없는 존재로 폭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면서 왜 그걸 그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니까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라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오리로 인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해서 3,000명씩을 회개시킨 사람이에요. 사도로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애니아, 중풍병자 이렇게 세웠어요. 도르가, 다비다, 죽은 여자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랬더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런다니까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뭐예요? 민족 주체의식이 아직 그 안에 꽁꽁 숨어있는 거예요. 민족 주체의식은 나라는 존재의 주체의식이 투사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들어지자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와서 이야기 좀 해. 그리고 바울을 소환했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금방 세상을 오리로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토끼, 이게 토끼인가? 오리인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가 아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폭로당하면서 그가 세상을 오리로 점점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오리로 보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들 바로 위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붙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독하게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딱 두 비유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 두 개만 설명해줬어요. 딴 것보다 어려워서?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첫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 못 알아들으면 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설명해 준 거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는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본 비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아니 메시아가 오면 알곡인 자기들 유대인들과 가라지인 이방인들을 갈라서 자기 민족 주체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천국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어있는 곳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아니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못 알아먹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먹었겠어요? 그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알곡은 하나님이 뿌린, 세상에 뿌린,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뿌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와서 뿌린 자들이다. 근데 같이 자라게 할 거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눈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절대 분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눈으로 너희들의 판단으로 가라지 뽑으려고 할 때 알곡이 같이 뽑힐 수 있으니까 절대로 너희들 판단하지 마.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추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들 안에 베드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한단 말입니다. 보세요. 고넬료에게 가라 했을 때 싫어요 안 가요. 부정한 것들에게 내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셨어요.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가, 먹어! 그러잖아요? 그 때에 그 현실만 보면, 그 현상만 보면 베드로가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그 현상만 보면 가라지잖아요. 여전히 자기 주체의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죄니까 가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뽑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라지의 삶을 더 많이 내놓으세요. 알곡의 삶을 더 많이 내놓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가라지죠? 하나님이 지금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그분의 은혜가 구구절절히 배어있는 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인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세상이 토끼라고 너희들 함부로 단언하지 마. 너희들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자리에서 정말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알곡처럼 산 그 사람이 가라지로 폭로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 가라지됨 다 태워버리고 알곡으로 끌어당길 사람 있어. 그때 어떡할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뽑아내려고 하지 마. 잘난 척 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선택권이 있고 그분에게만 은혜의 축복이 들려 있어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 보화가 되는 거고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 그분을 보화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들 맨 마지막이 그물에 끓여 올려진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비유로 장식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일갈미 있으리라. 이건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일단 다 모아놓으면은 목사가 설교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갈라낼 테니까 일단 다 끌고 와, 이 얘기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세상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전부 어디에 걸려있대요? 그물에 걸려있대요.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나쁜 고기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고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그물 안에서 좋은 고기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모든 세상이 그물 안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골라낸다 그래요. 그물 주인이 이건 쓸모있는 고기, 이건 쓸모없는 고기. 여러분 예전에 쥐고기 있죠? 쥐치. 그건 고등어 잡다가 쥐치가 잡히면 버리던 고기였어요. 물에다도 안 버리고 그냥 땡볕에 버려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쥐포가 비싸니까 안 버린단 말입니다. 보세요. 당시에는 이 쥐치가 아주 가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버렸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는 판단이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이고 이 쥐고기들 일로 와, 이럴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눈으로 저 쥐고기는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일로 와, 그럼 니들 가 임마 절로. 유대인들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끌어당기셨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정, 선택, 편애 이미 결정되어서 그물에 들어가 있고 그걸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나중에 갈라낼 분도 그들을 그물에 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좋은 고기가 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쥐고기가 고등어가 된 거 아니잖아요. 쥐치는 끝까지 쥐치해야 돼요. 고등어는 끝까지 고등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고등어가 된 거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그게 진짜 보배구나. 이거 메우고 가는 거예요, 그물 속에서. 근데 저마다 그물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이 이 그물 속에서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이 그물 속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삶의 현상들이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물에 갇혀있는 좋은 고기, 나! 그러면 그게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들이 객체로 밀려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담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아,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화가 담긴 밭을 산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화로 발견된 자들의 삶의 결국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율법을, 진짜 율법을 잘하는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오는 자다라고 맞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3장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쉽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배운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바뀌어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절대 여러분의 그 주체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세상의 힘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유치한 삶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절대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조물이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대상의 자리로 옮겨앉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자리에서 진짜 보화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진짜 가치요, 힘이요, 영광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올바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그림. 괜찮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을 잠깐 시나리오화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그림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저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서 이리저리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파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 그림을 추천해주면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신문지 위에 놓여있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모양으로 그런 저 그림을 저에게 권해주면서 100불에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는 뭐 갤러리도 아니고 좋은 그림 가게도 아니고 길거리예요. 한대예요.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그것도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어. 100불에 사세요. 100불의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만약에 저게 그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100불 주고 사갔다. 저는 마누라한테 쫓겨나죠. 돈으로 바꿔오라고. 왜? 저와 아내는 그림을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저 그림이 소더비 경매장에 가면 1억 3,500만 불짜리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상화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한국 돈으로 1,7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미쳤죠. 저는 아마 여기서 나가면서 또 누가 저 그림을 갖다 주면서 이거 100불에 사세요 그러면 또 안 사요.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천국이 이 세상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천국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부정되고 해체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눈에 띄인 사람은 그 가치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돼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민비가, 명성황후가요, 궁녀 옷을 입고 궁녀들 틈에 같이 숨어 있었대요. 없는 게 아니죠. 명성황후는 드러나 있었는데 허름한 궁녀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썰매 있는 자가 궁녀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그를 캐치해낼 수 있었던 거죠. 성도는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것입니다. 이게 가치구나. 저 여자가 민비구나. 그 직구를 하고 온 이몽룡이를 춘향이는 알아보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봐도 춘향이는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자는 그분이 그 직골로 와도 그분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수청을 안 드는 거예요. 세상에게.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료되었고 종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천국을 홀로 완성하시고 종결하셔야 하는지, 왜 우리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가치와 재화로 행복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희망 버리세요. 절대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 역사와 인생의 주체가 그러한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내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육적 자아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의 대상일 뿐이라니까요. 전도서 2장 1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어 느끼는 웃음과 희락이 다 미친 짓이래요.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미쳤죠, 거의.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떠세요? 미친 짓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인생이 그런 미친 짓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늘상 TV를 보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울고 웃으며 교회도 안 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니 리모컨 스위치를 꺼버렸어. 갑자기 확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이 얼마나 생경합니까? 이게 왜 여기 맺혀있는 거야? 어? 드라마는 이미 끝났어. 남편은 밥 달라고 화나가지고 지랄을 떨고 있는데 눈물을 흘러요. 에? 그 눈물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허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에 리모컨 스위치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니까요. 언제 누를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근데 그 스위치가 딱 눌려졌을 때 헛된 것으로 웃고 있던 자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나님에 의해 그 리모컨 스위치가 딱 눌려졌을 때에 이 세상의 삶이 확 끝났을 때 진짜 보배로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행복하게 기쁘게 그 보배를 붙들고 있는 자가 진짜 승리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걸 진짜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자로 이 세상의 힘을 자꾸 해체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끝. 기도하겠습니다.